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 반군이 어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전쟁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알자지라 방송에 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향후 통치 방식과 정권 형태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주민들과 외교 사절의 안전을 지원하고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전 세계 60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하는 외국인과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출국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현재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정권 책임자가 누가 됐든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 국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즉각적인 안정 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아프간의 모든 도로와 공항, 항구, 국경 관문은 계속 개방돼야 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프간 국민은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에서 존엄 있게 살아갈 자격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인파가 수도 카불의 국제공항에 몰려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재 카불 국제공항은 미국인들과 동맹군 관계자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미군이 장악해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 항공기들의 이륙이 중단되면서 수백 명의 아프간인들과 외국인들이 고립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 무장 세력의 진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자 자국민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6천여 명의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들도 자국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협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늘 회의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향후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탈레반 정권의 복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탈레반을 비롯한 아프간 사태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구테흐스 총장은 과거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폭정을 휘둘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렵게 권리를 취득한 여성들과 소녀들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규모 7.2의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1,300명에 달한다고 영국 B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또 이번 지진으로 주택과 학교, 교회 등 1,500여 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일부 병원은 보급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T 당국자에 따르면 사망자 외 5,700여 명이 다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아레일 헨리 IT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국가 긴급 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IT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약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무이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실패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퇴했습니다. 무이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 압둘라 아마드 샤 국왕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의를 밝혔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무이딘 총리는 사퇴 표명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자신과 내각은 최선을 다해 임명을 구하려 했지만 여러 차례 실수를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달 25일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무이딘 총리는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수천 가구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주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에드위 주니가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 대변인은 어제 AP 통신에 앞으로 며칠 동안 번개와 섭씨 38도의 고온, 바람 등 불안한 기후의 영향으로 화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열흘 전 발생한 산불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주민 1,500명이 거주하는 제임스빌 마을의 대형 산불이 또다시 시속 50km 속도로 접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을 잡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성명이 미한 동맹의 틈을 벌이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고위험군을 상대로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최고는 20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본 훈련이 오늘 16일 시작되면서 미한 군당국은 북한의 무력 시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90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며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독일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거론하며 동아시아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남북 철도 연결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2주 만에 또 통화에 불응하는 등 남북 관계가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지금 북한 당국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적인 정서 이런 걸 봤을 때 유화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것도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낮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안보 위기를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안한다 그러면 마치 뭐 북한에 굴복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전 차관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공고한 제도화를 강조한 데 대해선 2018년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선언에 한국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에게도 합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협력 제안도 북한을 거꾸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려는 현 국면을 진정시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경축사의 대북 메시지를 원론적 수준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선택은 큰 틀에서 대화 복귀 국면으로 볼 수 있고요.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여러 차례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남북미 간에 상당한 정도로 정상 간의 의사소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러나 한미연합훈련을 명분 삼아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고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중요한 순간이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후반기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이 16일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서 13일까지 치러진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에 이은 이번 본 훈련은 주말을 제외하고 2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5일 미한동맹은 신종 코로나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16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으로 실병 기동 훈련은 없으며 필수 인원만 참가하여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같은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실시된 지난 3월 전반기 훈련 때보다 참가 병력 규모가 더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구성된 기존 훈련 시나리오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공식 발표문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안보 위기를 경고하며 미한 연합훈련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상황에서 최소 인원 동원,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공식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한연합훈련이 지난 2018년 이후 실기동훈련 없이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됐는데도 북한이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본 훈련 개시로 북한이 모종의 무력시위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은 앞서 지난 11일 담화에서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 계획의 실행 준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 연습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실기동 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까지 전개됐던 과거엔 북한이 우발적 무력 충돌을 우려해 연합훈련 본 훈련 기간 중엔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훈련만 하는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실시간 기동훈련도 없고 훈련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우려를 전혀 안 해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북한이 도발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이전과는 달리 그거는 훈련 기간이랑은 상관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최고 수뇌부의 뜻을 담아 연합훈련 비난에 나선 만큼 본 훈련이 끝난 뒤에라도 모종의 무력 시위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상반기 연합훈련 기간 중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훈련이 끝난 직후 순항미사일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와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성명은 미한 동맹의 틈을 벌이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두터운 현 상황에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백철 교수님, 한반도에서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훈련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First of all, I know there have been reports in the press, although very few have
said 저도 그런 보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만, 훈련이 축소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번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8월에 통상적인 지휘소 훈련을 하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매년 해왔던 것이죠. 따라서 북한의 잇따른 담화의 목적은 훈련이 모두 취소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준비태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사령부와 위대한 이두 나라의 지위는 이런 훈련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백철 교수님, 일각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The ULCHI exercises are typically command post exercises.
을지 훈련은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국 내 여러 지휘소에서 진행하는 지휘소 훈련입니다. 특히 탱고 지휘소와 연합사 본부 같은 곳이죠. 수년 동안 매번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해왔습니다. 저도 일부 훈련의 현역으로 또 교수나 참관자로 참가했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훈련의 강도를 낮춘 것도 아닙니다. 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 8월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들 훈련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함으로써 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 국장님, 북한은 연락통신선 복원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실제로 연합 군사 훈련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The North Koreans would like to see these exercises canceled. I mean, it's something they're always called for at this time of the year.
북한은 이들 훈련들이 취소되길 원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이맘때 항상 주장하던 것이기도 하죠. 북한은 우리가 이번 훈련을 완전히 취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축소를 예상했을 수는 있겠죠. 북한이 연락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간극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봤습니다. 이들 연합훈련을 미뤄야 한다는 정서가 한국 내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북한은 편하게 기회를 잡은 겁니다.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더 큰 전략적 의제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연락통신선 복원에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런 주장을 부인했는데요. 북한 정권도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there may not have been a deal made to reestablish these, but I think there was...
연락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거래는 없었겠지만 암묵적 동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관여를 통해 주로 한국에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도 잠재적 관여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것이 압박을 높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란 걸 말이죠. 청와대는 북한이 이번 훈련을 적대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훈련이 진행될 때 빼앗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백철 교수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Well, it's certainly a possibility. We've seen them do that in the past. You know, there's all kinds of provocations that
분명히 도발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를 경험했었죠. 북방 한계선 NLL이나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 정권이 벌였던 모든 도발도 봐왔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북한군은 미한 연합군의 대규모 동계 훈련이나 지금 같은 늦여름 훈련 중에 도발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북한군의 준비 태세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북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시 본래 질문에 답을 하자면요. 도발은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고수 국장님, 북한 정권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were expected to make threats if we were going to go forward with the
우리가 훈련을 진행한다면 북한의 위협은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게 북한이 하는 일입니다.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북한이 현재 시점에 어떤 계산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이 향후 대화를 위해 다시 테이블을 재정비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그들이 전반적인 계산에 맞는지, 무엇을 돌려받을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는지, 또는 단지 공허한 제스처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공허한 제스처라면 저는 그들이 도발이나 실험 등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잠재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돌 교수님 말처럼 아무 일도 없다면 그것은 북한이 많은 내부 문제와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한미군을 문제 삼은 건 2018년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eah, I think they're using the issue of US troops on the peninsula obviously strategically in their long-term
저는 북한이 한반도 미군 문제를 분명히 전략적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떠나도록 하는 것이죠. 문제는 북한이 그것을 전술적인 논쟁으로 만들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미한 관계에 대한 압박입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실망감에 대한 것이죠. 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북한의 실망감을 보여주고 현 상태에 대해 자신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보여주면서 말이죠. 현재 시점에 북한이 무엇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신호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t'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is constantly trying to drive.
단기적으로 북한 정권이 미한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꾸준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말싸움을 하게 한다고 볼 수 있죠. 또는 동맹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이나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두 나라는 미한 동맹 관점에서 하계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런 주장은 한국에선 인기를 끌지 못할 겁니다. 물론 미국 의회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수뇌부의 담화는 매우 호전적인 성명일 뿐입니다. 매우 위협적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코스 국장님,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은 대화에 나서라는 미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I don't think it makes much sense right now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these threats that North Korea is showing.
북한의 위협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걸 원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대화를 위해 무언가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화를 향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현재 하는 일을 받아들이거나 겁을 먹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톨 교수님,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 U.S. will respond by continuing the exercise as planned.
저는 미국이 예정된 훈련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충돌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의 지휘관들에게 지휘와 통제에 대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본래 훈련의 목적이죠. 미국과 대화에 나서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로 말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관심은 일부 제재 완화입니다. 또 북한 정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길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제재 완화는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와 합쳐져 약 18개월 동안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스 국장님, 북한의 위협은 내부 어려움의 책임을 미국과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또 북한뿐 아니라 미국이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무엇일까요?
Well, always blaming the outside in order to set the agenda internally.
내부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건 북한이 언제나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 내 엘리트층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내는 임박한 위협에 대해 힘을 보여주면서도 직면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난도 어느 정도 피하겠다는 것이죠. 북한은 관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벌이는 게임의 일부입니다. 긴장을 높이고 이후 관여를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의 한계점을 넘어 이 체스판을 새로 뒤집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톨 교수와 고스 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외부 정보를 통제했기에 가능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공공 외교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이 제도적으로 정보 통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인권 유린을 자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12일 미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북한에 대한 공공외교정책을 주제로 연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Keep in mind that the nuclear weapons program, the missile programs in North Korea, they
매우 빈곤한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에 대한 정보 통제 등 제도적인 인권 유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칼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북한 정권이 자원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 인권을 침해하고 정보를 통제하지 않고는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하고 법치를 따랐다면 지금과 같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히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2000년대 초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대량 살상무기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의 계획과 의도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김 전 센터장은 당시 CIA는 북한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1년 가까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지냈었다고 김 전 센터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력한 공공 외교를 펼쳤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부 간 소통이 멈춘 상태에서 북한과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적인 비정부 채널이 있었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30년 넘게 미국은 모든 가능한 평화적 방식으로 대북 협상에 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아래에서 위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테리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제재와 억지력, 비확산 노력은 계속 이어가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공공외교 등에도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외교를 통해 북한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정권과 주민들의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런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냉전 시대 소련의 사례를 보면 일부 주민들의 사고방식 변화가 궁극적으로 냉전 종료를 이끈 동력이 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극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조용한 방식으로 왔다고 앨리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쿠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각종 내부 문제를 겪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성권 북한 외무상은 13일 이례적으로 담화를 통해 쿠바 반정부 시위가 미국의 사촉과 배후 조종 탓에 발생한 사회주의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형식상으로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 의장의 출생 9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쿠바 반정부 시위가 미국의 배후 조종과 제재 탓이라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이어 22일과 이달 2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쿠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 탓에 쿠바의 식량, 의약품, 전력난이 심화해 시위를 촉발하는 배경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김윤미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사회주의 쿠바에 대한 횡포 무도한 내정간섭 책동글을 통해 미국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이런 행보를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막고 왜곡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In the broader sense, this is, I think, a concerted effort for Kim Jong-un's political warfare strategy to control the information environmen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남북관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재에 이어 이번에는 쿠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대내외적으로 정보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쿠바 정부가 이번 사태로 무너질 경우 북한 정권에도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정보 환경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앙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숙임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이런 행보를 쿠바 사태와 유사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선제적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과 백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know that things are not going well, you know, with respect to the pandemic, the vaccine, and maybe even questions about Kim's health. So he, you know, we can, I think we can assume.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쿠바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잇따른 대미 비난의 배경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s an opportunity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Kim regime rather, to again.
쿠바 반정부 시위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국내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김 씨 일가, 북한 관료들이 우려하는 쿠바 반정부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북한의 각종 문제들로부터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지렛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쿠바 사태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really have a lot of things that they can do in the United States to try to exert some pressure. So I think trying to create some narratives in the media that are negative for the United States helps them a little bit.
북한은 대미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쿠바 사태와 관련한 이례적인 대미 비난과 같은 북한의 행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13일 쿠바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대미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반정부 시위는 자유와 인권 존중을 촉구하고 있으며 쿠바의 독재 정권이 식량과 의약품 등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가 쿠바의 시위대를 겨냥한 억압적인 수단들을 규탄하고 쿠바 정부의 국민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를 추구하는 모든 쿠바인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산국가 쿠바에서는 지난달 11일 생필품 부족과 높은 물가 등 경제난과 코로나 상황 악화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은 지난 62년간 이어진 공산정권의 억압에 맞서 거리로 나온 용감한 쿠바인들의 편에 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는 쿠바 관리 등을 제재했고 쿠바 정부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 육군이 홈페이지에서 한국 특전사 장교 출신으로 현재 미군 군목으로 복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군대를 경험한 뒤 40살 가까운 나이에 미군 군목이 된 김혁찬 중령이 낯선 이국 땅에서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의 정사 안정과 사기 진작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육군 공보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대구의 주한미군 제19 지원사령부에 복무 중인 미 육군 군목 김혁찬 중령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뒤 육군 학사장교로 특전사에서 복무했던 김 중령이 미국에서 다시 군목이 된 뒤 한국에 배치돼 주한미군 장병들의 적응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육군이 1775년부터 시작한 육군 군종장교 제도는 다양한 종교와 교단 출신 성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시와 전시에 관계없이 종교 활동과 상담 등 미군과 그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중룡은 한국 특전사에서 전역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호텔 경영학을 공부한 후 다시 신학교에 진학해 라스베가스 지역에서 10여 년간 목회를 하다 40살 가까운 늦은 나이에 미국 육군 군목에 지원했습니다. 미국 육군 공보지에 따르면 김중룡은 목사 인생의 다음 여정에 관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그가 미국 육군 군목이 되길 원한다는 응답을 받고 군종장교 제한 연령인 40살 직전에 입대했습니다. 특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한국 특전사의 구호와 100회 이상의 고공 강화 경력, 특전사 교관으로서 장병들과 소통하던 경험이 미군 군목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중룡은 미군 장병들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신이 함께할 것이란 확신을 주기 위해 제19 지원사령부의 모든 미군 장병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사고를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는 명언과 성경 구절들을 나누고 있다고 미국 육군은 전했습니다. 미 육군은 김중룡의 독특한 인생 경험이 미국과 멀리 떨어진 낯선 한국 땅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미군 장병들을 상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의미를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젊은 병사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최선의 해법은 한국 주둔의 역사적 사명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 믿는다는 겁니다. 김혁찬 중령은 비록 이병이나 일병일지라도 미군의 임무는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중요한 사명이 미군 장병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부대의 군종장교인 커티스 서덜랜드 소령은 김혁찬 중령이 예하부대 구성원 모두에게 훌륭한 종교적 지원은 물론 안내와 지도력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김중령은 자신의 모든 직무를 즐기면서 군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김중령의 이런 헌신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슬하의 3남매 모두가 미국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현역 공군장교로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종장교는 현역에 1,200명 등 2,600여 명이 있으며 개신교와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 120여 개 교단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육군은 특히 한국전쟁 전사자와 실종자 가운데 전쟁 프로 출신 4명 등 군종장교 8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인 군종신부 에밀 카폰 대위의 유해 신원이 올해 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이 3주 동안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참여했던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냥 글로벌 지도자 양성이 아니고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을 이제 키우자.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좀 다르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늘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남이 심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희망이라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
20여 년간 국제금융 전문가로 일했던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가 탈북민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을 미국에 초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승희 대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의 주요 기관과 단체 등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초청 대학생들 간 만남을 주선해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속에서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등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 워싱턴 지도자 훈련 WLP의 올해 참가자는 한국에 정착한 12명의 탈북민 대학생과 4명의 한국 대학생 등 총 16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능반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그 수능반에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카페를 많이 가게 됐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평양총각 정시우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영학과 대학생 정시우 씨도 올해 참가자입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발각돼 2017년 탈북한 정 씨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북한 사람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지도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답으로 듣다면요. 제가 미국의 6대 대통령들 보게 되면 민주주의가 있었던 건고히 할 수 있었던 게 6대 대통령들부터가 이 민주주의를 많이 지향했던 데서부터 이런 미국 식민주의가 활발하게 뭐 발전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여기에서 배운 점은 많이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을. 저는 북한에도 교육받았던 무조건 미국 놈이냐 앵커맹인 놈이라고 죽여댄다고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북한 사람들 이런 인권 문제나 뭐 그리고 뭐 도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대북 정책 쪽으로는 과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랄까? 이런 생각을 원래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직 정답을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유장윤 씨는 할머니와 3살 때 한국에 정착해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 내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동을 이어왔던 유 씨는 이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토론대회에 참가하며 궁금증을 키워왔던 유 씨는 국제사회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연구와 자금을 운영하는 세계은행 방문을 통해 몇 가지 생각을 얻었습니다.
인프라라는 것이 먼저 확충되어야지 그 이후에 민간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어떠한 시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맞춰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가장 기대했던 것 또한 여기에서 세계은행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세계은행 직원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좀 비관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테러 지정국이고 비핵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IMF에 선제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 씨는 그러나 미국의 민간단체가 향후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점도 배우게 됐습니다. 올해 지도자 훈련 참가자들은 워싱턴과 보스턴, 뉴욕 등을 돌며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동북아 정세, 북한 인권 등 한반도 관련 주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 등을 접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 존 페퍼 부소장은 방문단 학생들에게 동유럽과 옛 소련 등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퍼 부소장은 지난 VOA와의 인터뷰에서 체제 전환의 결과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등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관념과 제도적 과정이 아닌 사람들끼리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we imagine reunification to take place, it has to take place by people. I mean, it's not going to be a abstract process. It's not going to be simply an institute.
남북한 출신 학생들이 함께하는 이 훈련은 이런 맥락에서도 의미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워싱턴 평화연구소 이규민 연구원입니다.
이런 조지타운이나 여기 워싱턴 DC에 모여서 같이 이런 학생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아니면은 그 뉴욕의 북창동 순두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아마 네, 좀 되게 흔하지 않은 그 모습이라서 그냥 그 탈북민 학생들끼리 너무나 잘 어울리고 농담하고 정말 자유롭게
남북한 학생들 역시 3주간 함께하며 소통의 중요함을 배웠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 대학생 자격으로 참가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대영 씨입니다.
이제 남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제 경쟁 사회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혜택이나 아니면 평소 생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럴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그 이야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탈북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만큼 다양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남북한 학생들이 같이 이런 유행하면서 서로가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통일을 하려면 북한도 한국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한국 사람들 북한에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공감대를 만들려면 여기에 우리 탈북민 학생들 자체가 한국 학생들하고 그런 격차를 없애고 공감대를 좀 많이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 간 소통뿐 아니라 단체가 주선한 전문가 한인들과의 만남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정시우 씨는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만난 백지은 박사를 꼽으며 북한 주민이 안전하게 정보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뭔가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북한 인권에서 문제로 관심을 갖고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자유, 민주주의 이런 그런 사상을 좀 심어줄까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거기 20대, 30대들이 유통을 할 수 있는가, 안전하게 그런 걸 많이 연구하는 측면에서 아 이건 나는 탈북자로서 그렇게 뭐 깊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고 내가 말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과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백지은 박사는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 루멘을 설립한 북한 전문가입니다. 또 김대영 씨는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으로는 최초로 미 연방 공무원이 된 경제학자 갈렙 조 씨와 세계은행에 근무하는 한인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역경이나 이런 그 언어적 한계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도 그 미국에 바로 가셔서 경제학자로서 현재 이제 노동부에 근무하신 점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고 세계은행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제 가난을 딛고 원조를 이제 받던 국가로부터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 그 점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세계은행에서 근무하시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색다른 만남과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새로운 생각과 시야를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유장윤 씨는 한국 청년들과 자신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언급하며 이번 지도자 훈련의 성과를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한인분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NGO들이 이미 우리는 통일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희망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 그리고 지역 단위로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나치 독일의 만행을 고발하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보며 북한이 독재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정시우 씨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갑자기 통일되는 건 좀 바라지 않아요. 혼동이 할 수도 있고요. 점진적인 통일을 원래 바라고 있었는데 여기 미국의 그 정책연구원 오일런 씨라고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생각 들은 게 최소한 먼저는 통일교육을 먼저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학부생으로서 제 주변에 남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제가 남한 학생들로 대학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통일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거든요. 뭐 북한 살아남은 사람들 떠나서 다 같이 이런 통일교육을 받아가지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느끼는 좀.
러시아에서 6년간 국제학교에 재학했고 영어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외교관을 목표로 공부하는 김대영 씨는 견문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제 책으로 이제 공부하고 이론을 따지는 것과 그 앞으로 만약에 통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해야 하는 사람들,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만나고 이제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그 큰 과제를 안고 있고.
김 씨는 앞으로 외교관이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창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고위험군을 상대로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군을 상대로 부스터샷, 즉 백신 3차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 사용 승인을 수정해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 결핍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은 고위험군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셰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장기 이식을 했거나 암 환자 같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두 번으로 적절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ve been saying for weeks,
emerging data show that certain people who are immune compromised, such as people who have had organ transplant and some cancer patients, may not have had an adequate.
월렌스키 국장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성인의 3% 미만으로 아주 작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1일 현재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1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최저치였던 6월 19일 1만 1천여 명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 미국 인구의 98%가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지역에 산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율은 한 달 전에는 19%에 불과했습니다. 13일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미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3,633만여 명입니다. 델타 변이는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되어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12일 접종 대상을 50살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니트잔 호로위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13일 50살 이상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3차 접종을 하길 바란다며 이것은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부터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했고 같은 달 30일 60대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칠레도 11일부터 86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9월 중순부터 취약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독일도 9월부터 고령자와 면역 취약자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공급의 불평등 문제를 거듭 지적해왔습니다. 브루스 에일워드 WHO 선임 고문은 10일 부스터샷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moratorium is all about for those who've decided that they may want to use booster doses, etc., trying to put a hold on those policies until and unless we get the rest of the world caught up.
아직 접종 속도가 느린 나라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전 세계에서 45억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다며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에리트리아 두 곳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4일 VOA에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를 완전히 완료하지 않았다고 유니세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코백스로부터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배정받아 5월까지 170만 4천 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아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후반 20만 명대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12일 신규 확진자는 미국 14만 명, 인도 4만 명, 이란 3만 9천 명, 브라질 3만 5천 명, 영국 3만 2천 명, 프랑스 2만 8천 명, 터키 2만 2천 명, 러시아 2만 1천 명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초부터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며 하루 확진자는 11일 2,222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한 권덕철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교회,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사회 숨은 전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정부는 14일에서 16일 이어진 광복절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일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5,417명으로 2주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시사 상식 ABC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 상식은 미국의 핵가방에 관해 알아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시간에는 팬데믹 이후 직장인들의 이직 현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7년 8월 16일 로큰롤의 황제라 불리는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처음 보도는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여러 가지 약물이 체내에서 검출됐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해 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1월 8일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버논 프레슬리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글래디스 프레슬리는 엘비스를 무척 아꼈고 목화밭에서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엘비스는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은 음악이 나중에 커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생애 첫 빌보드 싱글인 하트 브레이크 호텔을 시작으로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모두 18곡이나 남겼고 31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의 우상 엘비스 프레슬리는 멤피스 그레이슬랜드에 있는 그의 저택에 안장돼 있습니다. I'll be this lonely, I could die.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hearted lovers to cry there in the gloom. Be so lonely, be so lonely. 1945년 8월 16일 메이저리그 야구의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야구. 그 중에서도 최대 흥미거리는 프로 구단들로 구성된 야구 조직 메이저리그 경기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홈런 왕 베이브 루스는 오랫동안 뉴욕 양키스 팀에서 활약한 선수였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홈런을 무려 700개가 넘게 쳤습니다. 홈런이란 것은 타자가 친 공이 경기장을 넘어 관중석으로 날아가거나 아예 경기장 건물 밖으로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팔의 힘, 속도,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홈런입니다. 베이브 루스가 선수로 뛴 것은 1935년 40살 때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브 루스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정된 5명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야구 감독이 되길 바랬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3살인 1948년 8월 16일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